제1장 창세기와 지질학 기독도보 제1기 우리는 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가장 애통한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는 가장 많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지질학적인 연대나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지구가 수만 년 이상 존재해왔다고 증거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6천 년의 역사는 믿을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과학의 이름으로 창세기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주 안에 있는 많은 사랑스런 형제들이 그다지 학식이 없으므로 이 폭풍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비록 지질학이 우리의 묵상의 일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묵상의 시작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발견하므로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지질학은 사람의 발명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아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의 계시는 결코 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추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질학과 나란히 놓을 때 우리는 지질학이 아닌 창세기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세기와 지질학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오류는 지질학 편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의심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계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가 있을 때 우리는 차라리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일 불일치되는 점이 없다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더욱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중국과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 떠도는 우스운 창조의 이야기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들을 논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전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대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만을 보더라도 성경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른 전설들처럼 취급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특이한 본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그 기록의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러나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기록이며 어떤 이론이나 그 글의 신빙성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주장이 없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그 책에 묶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기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참된 저자는 그 책이 기술하고 있는 우주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 책의 기록자인 모세가 이 책을 그 자신의 학식과 사상을 따라 기록했다면 그의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훈련된 지성이 애굽 사람의 창조의 이론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창세기 1장에서 애굽 철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책을 쓰도록 모세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모세가 땅이 물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지질학에서 입증된 사실이며 또한 현대에 와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만일 모세가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생명의 발전에 관하여 비록 성경이 진화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생명이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물 속에 유기체가 있었고 그 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모세의 이런 기록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은 죄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오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과학과 어떤 모순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혹은 과학의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과거의 지질학자들의 분명하다던 많은 진술이 지금에 와서 뒤집혀졌습니다. 그들의 많은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커밍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질학은 과거에 실수를 범한 적이 있다. 그것이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지질학의 이론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큰 주장은 다시 부정확함이 입증될 것이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무엇을 창조했는가를 말할 뿐 왜 창조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정적인 지적인 연구가 하나님의 기록과 상충된다고 해서 이론적인 왜로서 창조된 무엇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배척하면서 그 자신의 사상만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한 종류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일반적인 서론이며 6일 동안의 창조는 사실상 1절의 기록의 연장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을 다만 창세기 1장의 주제로 여깁니다. 그들은 저자가 첫 문장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요약을 기록한 다음에 이 문장의 설명으로서 그 다음을 길게 써내려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 후에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 후에 땅의 상황과 어떻게 그분께서 매일 빛과 공기와 땅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이 유명한 이론은 창세기 1장을 우주의 창조의 기록으로 보며 우주가 혼돈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오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류가 섞인 가정은 성경 자체가 아닌 교회를 세상과의 큰 논쟁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지질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를 주었으며 성경의 정확성에 관하여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의심을 던져넣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모두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7단어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은 시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셨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떤 요소로부터 만드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창조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존재하는 요소로부터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는 말은 원문에서 바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라하시니라.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 바라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바라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 바라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은 밖에 몸뿐 아니라 그들 속에 생명의 요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역사뿐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만들었다는 말 대신에 창조했다는 말을 사용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2장 7절은 우리에게 사람이 다른 어떤 물질적인 재료로 만들 수 없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창조의 행위에 대하여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아사, 이것은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와는 아주 다릅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지만 반면에 아사는 먼저 무언가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수는 의자를 만들 수 있지만 의자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6일간의 역사를 기술할 때 대부분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얕살. 이 단어는 완성한다는 의미로서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2장 7절의 지으시고 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 세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며, 짓는 것은 형태를 빚는 것이며, 만드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초에 라는 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점진된 증명입니다. 어떠한 가설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제한된 생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주제넘은 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더욱이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제기하신 문제에 관하여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별들이 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 하늘은 우주의 창조 이래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았지만 땅 위의 상태는 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1절의 땅과 2절의 땅을 구분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의 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의 원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형태가 없는 그러한 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하여 단지 한 구절을 읽음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구절에 헛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히브리 말로는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번역자는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다고 말했습니까? 그 대답을 찾기는 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대홍수가 있었으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3절은 원래의 창조를 가리키지 않으며 회복된 땅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서 6일 동안에 그분은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세상은 원초의 세상인 반면에 1장 3절에서의 세상은 우리의 현재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원초의 세상 후와 우리의 현재의 세상 전에 있었던 과도기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명을 단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말에서 2절의 첫 단어는 그리고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그리고는 첫째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의 요약이 아니라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의 설명임을 기록합니다. 만일 이것이 다만 요약이었다면 두 번째 구절은 실질적으로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며 분명히 접속사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창세기 5장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들은 1장 1절의 기록에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독립적이고도 별도의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는 한 가지 일이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찰머 박사는 땅이 혼돈하고 라는 말에서 하고라는 단어가 하게 되고 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데만 박사나 펜버나 혹은 다른 사람들 또한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사용되었던 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니라. 만일 동일한 단어가 19장 26절에서 되었다라고 번역된다면 왜 여기서는 동일하게 번역될 수 없습니까? 심지어 2장 7절에 되다라는 단어도 1장 2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장 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것은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구절을 더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 제 7일에 쉬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이 1장 3절의 세상과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6일 동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한 것과 만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를 소유하는 것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존재하는 것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들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는 반면에 하나님은 만들 수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후에 대홍수로 말미암아 땅은 혼돈하게 되었으며 6일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5절의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입니다. 6절은 세상이 물로 덮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밑에 있었던 공허하고 혼돈했던 땅을 가리킵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3절 후에 회복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역사와 태초의 창조의 역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설명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날 이전에도 이미 땅이 있었지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깊은 물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것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랜트는 6일간의 역사는 다만 지구의 새로운 질서를 놓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6일 동안에 땅이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랜트는 또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첫째 날이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혼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날의 저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거기에 빛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분이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지만 저녁은 이미 빛의 조절 아래 있는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빛으로 하여금 어두운 땅 위에 비추이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늘은 하늘들이 아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대기가 왔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그것이 1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시 세계가 일순간에 창조되었는지 혹은 끝없이 긴 시간 동안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걸려 완성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형태와 크기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긴 기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지 못하며 원시 세계가 창조된 후에 이전의 황폐함이 시작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초의 완전한 창조와 후에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그러한 상태로의 변화 사이에 상당히 긴 기간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후에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표현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 두 구절 사이의 긴 간격은 온 선사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지금까지는 6천년이 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처음 두 구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므로 지질학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간과 이들 기간과 연관된 지질학적인 기간은 이 기간 사이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땅의 표면과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지구가 단지 6천년이 되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만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 되었다고 증거할 뿐입니다. 만일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았다면 과학은 원하는 모든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말한 것에 관해서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처음 두 구절을 이해한 후에는 성경과 지질학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모든 공격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게 쓰였습니까? 우리는 과학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사람 앞에서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발명품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과 과학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화해시키거나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위의 주장은 어떤 지질학적인 발견 후에 성경을 과학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관하여 말한 고대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질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해석했을 때 세상은 아직 지질학이란 용어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반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되를 갖는 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변증론이 그들의 근거를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가지 예가 A.W. 핑크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는 어떤 아시리아 석판을 번역한 후에 변증론자들이 정렬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입증되었다고 발표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물건의 위아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아시리아 석판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다만 아시리아 석판이 역사적인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만일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그 석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세상적인 사람과 공허한 과학자들은 물론 우리의 논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성경을 바꾸고자 하는 선한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성경의 참다운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장은 첫 번째 창조를 기술하기 위해 오직 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 장은 세상의 혼돈을 설명하기 위해 한 구절만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회복을 기술하는 30여 구절에 비하여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누가 창세기 1장의 기록과 견줄 만한 다른 기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주제는 어려운 것이지만 설명은 명확합니다. 그 사실을 다루는 것은 오랜 기간이지만 그 묘사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과학에 관해 말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러한 글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그분이 오직 그분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J.N. 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해야 할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계시는 부분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양심과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만을 전달했다. 그러므로 어떤 천체에 관한 것들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또한 이 땅에 관해서 그 창조의 사실 이외에는 현재의 형태에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실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격과 세상의 죄 많음과 구원의 길과 오는 영광과 심판에 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세상적인 지식은 참으로 위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 안에서 자랑하며 그가 얻은 지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소위 지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그가 원하는 만큼 지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의 계시로 보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필요는 더 많은 과학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교통입니다. 이것만이 참다운 열매를 영원 안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주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이 이름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입니까?